오늘 계시록 20장 차례인데요. 그 앞에 17, 18, 뭐 19장, 그 앞장에 몇 장에 걸쳐서 짐승에 대한 심판,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음녀에 대한 심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들은 그 하수인들이죠. 20장은요, 그들의 총 우두머리격인 용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20장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용을 잡아가지고 그 가둬버리죠. 가둬버리면 먼저 들어온 하수인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그 안에서 아마 잘 놀고 있는 장면이 이 안에 어딘가 있던데요. 10절 보세요.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여왕 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그러죠? 하수인들 잡아가지고 그 안에 딱 갇혀있는 두목도 함께가. 옛날 우리나라에 그런 얘기 좀 있었어요. 그 정치인들 한꺼번에 감옥에 막 갈 때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뭐 만화에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 장면이 좀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20장이, 용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사실은 이 20장 가지고요, 신학자들이 그 논쟁이 많이 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논쟁에 그 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크게 관심을 안 가지려 합니다. 그 논쟁의 여지가 뭐냐면, 20장에서 예, 전 천년설이냐, 후 천년설이냐, 아니면 무 천년설이냐, 이런 주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 저희 말하는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천년 왕국이 그러니까 언제 세워지는 거냐, 이런 논쟁 때문에 그 학자들은 참 열심히 누구는 무슨 설이냐 뭐냐 그렇게 잘 그럽니다. 날 보고 물으면 난 몰라. 전 모릅니다. 그게 일단 기본적인 답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주장이 나오느냐를, 살펴보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정렬을 섰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는 뜻이에요. 그, 전 천년설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천년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앞에 있다라고 말하는 게 전천년설입니다. 그걸 풀이한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세워진다. 요 이론이 전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이라는 것은요, 이 천년설이 그냥 하나의 비유일 뿐이지 천년이라는 기간이 있고 또 천년 동안 지속되는 특별한 왕국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그럼 후천년설은요? 네,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진 후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런 주장이죠. 뭐 얘기들 들어보면요,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뭐 학자들에게 좀 넘겨두고 우리는 본문은 본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1절에 보니까, 1절, 2절에요. 그, 용을 잡았다고 그러죠? 이 용이, 누구예요?
네.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던 그 놈이죠. 그 뱀이 많이 컸다, 그죠? 뭐가 됐으니까요? 용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유혹하던 그 뱀이 정말 많이 자라가지고, 그, 용이. 다른 말로 하면요, 그 용이 곧 마귀요 사탄이죠. 앞에 나왔던 그 음녀나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의 그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을 잡아서 불못에 던져 놓고 나면 이 하수인들하고 어울려서 잘 놀아봐라. 그것이 20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구절하고 우리가 그 창세기 3장 15절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구절하고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용을 잡아서 가둬버리는 게 누구죠? 천사잖아, 그죠?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져와가지고는 자가가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할 일이 없네요. 뭐 다른 천사는 이름도 있던데 이 천사는 이름도 없는 무명의 천사가 일을 다 처리해버리고 나니까 여자의 후손, 말하자면 예수님이 뭐 직접 하냐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너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좀 곤란하긴 곤란하죠. 사실은 이 사단이 힘을 못 쓰고 그냥 쉽게 잡혀서 갇혀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이런 일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이 천사는요, 그 나머지 그 잔 일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이야 뭐 쇠사슬로 결박할 수 있다 칩시다. 사탄이나 마귀를 그 쇠사슬로 결박이 됩니까? 결국은 이거는 그 하나의 비유고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무조갱 뜻이 뭐예요? 무조, 바닥이 없는 구이란 얘기죠. 아주 깊은 구입니다. 사탄을 거기다 구석에 넣어놓는다고 해서 가만 갇혀있나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형상화시켜서 보여줄 뿐이지 실제로는요 영적인 어떤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렇게 승리가 가능한 것이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고, 이 천사가 그 뒷마무리를 뒷처리를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단을 결박을 했는데 1000년 동안 넣고 담갔다가 그 다음에 1000년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해석 때문에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그 이런 해석을 학자들이 막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견해를 발표하고 그래서 논쟁을 많이 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또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는데, 이 글을 초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했겠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이것을, 이 의미를 파악하는 제일 간단하고도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초대 교회의 어려운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이 글이 보내졌거든요. 그럼 그 성도들이 이걸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걸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천년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고 언제 끝나고 그러면 사단이 그때 가서 언제쯤 놓여날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자기들은 지금 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음을 각오해야 되고 이런저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여러분 사단이 언제 잡혀가지고 천년 동안 옥에 갇혀 있겠느냐, 그리고 언제 또 놓여 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자기들의 상황이 어디하고 닮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 아픔이요 요놈 사단이 잠시 놓여나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놈은 이미 사단이 아무리 용을 써도 이미 그는 잡혀서 천년 동안 갇혀 있을 놈이다. 그리고 설령 나왔다 하더라도 잠깐 나와서 뭐 힘 좀 쓸 뿐이지 그들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걸로 이해하면서 힘을 얻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로마의 권력이요 영원히 갈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용이요 놓여봐야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로마의 권력이 영원한 것처럼 보여도 저거 잠깐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요 천사에 의해서 묶여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다 죽어가면서 그냥 발버둥 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위로를 받아서 가능성이 그게 아주 높은 겁니다. 언제가 천년이 시작이고 언제가 끝나고 이런 데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 학자들은 이 천년이 그러니까 이제 이 천년이 예수님 오신 뒤냐 그 이전이냐 이래가 관심이 참 많은 겁니다. 많은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천년의 의미가 뭐였겠느냐를 생각하는 게 도움이 돼요. 사탄이 천년간 결박을 당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요걸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 저 앞에서 하나 기억해야 할 구절이 있는데요. 그 핍박 그 교회가 당하는 핍박을 날짜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간 핍박을 고난을 당한다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교회의 핍박 기간을 말해줬던 거 그 2장 10절 한번 보세요. 이 사탄이 힘을 쓰고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 처하는 것들은 전부 기간이 짧아요. 10일이라고 했다가 잠깐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반면에 이 사탄이 결박당하는 기간은요, 천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년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이런 기간의 개념 보다가는요,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그 다음에 박해를 하는 것은 열흘이거나 잠깐이다. 그런데 지가 당할 때는요, 천년을 당하게 된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했던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전 천년이냐 무천년이냐 이런 데 관심을 쏟는 것보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생각할 때 이 천년이란 우리가 받는 고난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 큰 고난을 이 사단이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원한을 풀어주실 때는 시원하게 이렇게 풀어주신다라는 고난의 크기로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열흘이다. 니는 한번 주고 봐라. 얼마요? 천년. 열흘하고 천년을 비교하면 그게 말이 천년이지 실제로 천년은 영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가서 죽은 성도들도 제법 있었거든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그렇게 물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해서 성도들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요한이 뭐라고 답변을 하는가 한번 보세요.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말하죠. 한마디로요.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가 있느냐라고 묻는데 요한이 한마디로 딱 대답한다면 살아있다는 거죠. 그들을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아서라고 표현하는 거죠. 살아서 가는 표현이 그 뒤에도 보면 이게 반복돼서 나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거죠.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다. 살아서 뭐해요? 왕노릇이요. 얼마 동안? 여러분 천년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존속된 그 왕조 몇 년이죠? 조선시대가 500년 이어집니다만 상당히 긴 겁니다. 상당히 긴 거예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뚝 떨어져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있던 그 지역은요, 온갖 열강들이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거기서 천년이라뇨? 상상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입니다. 천년 동안 그래서 그 천년이라는 것이 영원이라고 이해를 하면, 여기서는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다 하더라도 그게 끝난 게 아니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는 셈입니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첫째 부활의 대상자가 그 방금 읽은 그 4절에서 말이 조금 깁니다만은요. 두 종으로 표시하고 있죠. 하나는 순교당한 자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요. 짐승의 표를 짐승을 섬기지 않은 자들 그렇게 되죠. 괜히 또 이런 질문 하지 마셔요. 이 속에 나는 포함됩니까? 순교당한 자들과 짐승을 섬기지 아니한 자들 이들이 부활하는 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먼저 죽은 사람은 언제 부활하노?
부활할 때는 죽은 자가 먼저
언제 부활해가지고 언제 천년 동안 하노?
같이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죽임 당한 성도나 오늘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거나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요. 한날 한시 동시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시간 개념으로 따져서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니니까 언제 부활하고 언제 죽은 사람은 되니 안 되니 혹시 또 부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뭐 죽으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어떤 쓰잘데기 없는 생각은 뭐 안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둘째 부활의 대상자는 누구예요? 5절에 보시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나머지는요? 순교자도 아니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한 자도 아니라면 누구예요?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죠. 그는 쉽게 말하면 우상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13절에 같은 대상을 가르친 말이 있습니다.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었던 모든 자들이 전부 살아난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둘째 부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서 사라진 자들을 왜 살려내요? 심판하려고요? 죽은 놈들을 살려내가 또 심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독한 분이다라는 점도 잊지 마십시오.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은요. 땅끝까지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다 불러내서 심판하는데 이 땅에서 그렇게 죽은 거 그건 심판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생이란 말을 쓰고 영벌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이 땅에 좀 억울한 일이 있고요. 서러운 일 당하더라도 너무 서러워 마셔요. 그건 정말 잠시 잠깐입니다. 왜 우리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죽는 것을 뭐라 그러죠? 네? 자연사요? 아니 이제 소상집에 가보면 호상. 호상은 별로 울 필요도 없죠? 그래도 울어요? 호상이라는 것도 별로 쓸데 안 하는데 뭐 싱글싱글 웃어가면서 상부도 웃는 사람이 있던데요. 뭐 천수를 나했다 호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호상은 뭐예요?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목사님,
네?
이게 보면 첫째 부활에 그 뭐야 그 부활에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남은 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나머지?
예, 네, 그 남은 자들이 그 뭐야 일상에서 그 환란과 네. 그런 것을
시간 개념으로 네. 보지 마세요.
네.
여기 천년 가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고난의 크기로 봐버리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면 여기 천년도 예를 들어서 그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은 전부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성도의 부활인데 성도는 천년 동안 왕노로 타더라. 그러면 두 번째 부활은 천년 뒤냐? 이런 개념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 따로 부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이렇게 따로 부활한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다 부활해서 지난주에 휴가 생각하고 계시죠? 질문한 내용이.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수치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지금 인터넷에서 그게 떴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보고 보라고 전화가 와서 전화 안 받고 혼자 왔는데, 그 영국에서 여기, 칩이 그게, 그게 지금 발명했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떴다고 한번 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기 보면은 성령의 힘이 있을 책을 제가 또 봤는데 그 보니까 이제 남은 자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과 그렇게 영광이
무슨 말인지 제가 못 알아듣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예수 믿은 자냐 안 믿은 자냐 그거밖에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무슨 칩이 나오고 무슨 번호가 나오고 무슨 표가 나오더라도 신경 쓰지 마. 다 무시하고 사셔요. 오로지 믿느냐 안 믿느냐 이 구별밖에 없습니다. 짐승의 표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면 짐승의 표하고 나 관계 없는 겁니다. 그 표가 뭔지 뭐 심지어 옛날 주민등록 번호까지 시비를 걸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어떤 편리성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거하고 짐승의 표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시록을 우리가 봐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가 있지 거기에 뭐 우리 몸에 무슨 표를 내고 무슨 번호가 신용카드 번호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럴 필요는 그 전혀 관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담대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뭐 신경 이것저것 잘 안 쓰시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호상은요 사들이 말하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죽음. 이건 호상입니다. 왜? 여기서는 금방 죽었을 는지 몰라도 결국은요? 가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다음에 놀라운 삶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느냐 아니면 뭐 어쨌느냐 이런 것보다가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죽었느냐. 이게 호상이지. 뭐 우리 흔히 호상은요. 탈 없이 올해 나이 많이 들어서 죽으면 호상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성경이 말하는 정말 복된 죽음이란 누구 때문에 그렇게 죽었느냐. 이것이 가장 귀하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귀하고 복된 이유를 굳이 찾는다면 4절 끝에 그 네 가지 언급이 있습니다. 이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다 기억을 하셔요. 4절 제일 끝에 보면요. 첫째 나온 게 뭐냐면 살아서랍니다. 살아서란 표현. 6절을 고려 놓고 6절을 한번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라고 말하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하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하고요. 죽임을 당했지만 그게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요. 잠시 죽임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살게 됐다는 뜻입니다. 여기 살아서라는 것이요. 그래서 살아서라는 게 여기서 참 중요하고요. 두 번째 거는 그리스도로 더불어란 말을 쓰죠. 여러분 살아도 누구하고 사느냐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원수 덩어리하고 천년 살면요. 원수 덩어리가 누구일는지 모르지만 원수 덩어리하고 살면 하루를 살아도 몸서리가 쳐질는지 모르지만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사는 거는요. 요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원수 덩어리하고 사는 건 금방 이해가 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거 이해가 안 되면 그것도 골치 아픈 겁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 제가 동부 정류장까지 집 사람을 발에다 주고 거기서 집으로 가면은 다시 직행을 타고 포항으로 돌아오고 이래가 다 헤어진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좀 동부 정류장까지 태워다 주고 거기서 버스 타고 돌아오면 돌아오는데 한참 걸리잖아요. 좀 그런데 어느 날 있잖아요. 동부 정류장에서 헤어지는데 돌아서서 고함을 딱 지르는데 우리 사람 고함 지르면 뭐 무섭습니다. 뭐라 하냐면 내 좀 빨리 저렇게 가라 하더라고요. 그 기분이 그 아주 괜찮대요. 그러면서 지금도 안 잊혀지는 거 맞아. 딸을 더 열심히 키워봐야 다 흡당이. 그러니까 지금도 그 느낌이 아주 생생히 살아있는 겁니다. 누구와 사느냐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에 천년 동안. 이 천년은 꼭 기억할 때마다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열흘 뿐이었다는 점을 늘 기억을 하셔요. 고난 열흘 아니면 고난 잠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천년. 꼭 비교하세요. 천년하고 열흘하고는요. 그만거라. 1년이면 열흘에 365니까 36배다 그죠? 거기다 천을 보태면요 36,000배네. 36,500배. 수치상으로 계산할 거 없이 이거는 어마어마한 보상이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는 그렇게 크게 갚는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서 받는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천년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만 해도 행복할 텐데요. 왕노릇한대요. 저는 왕노릇하면 뭐가 재밌을까요?
지 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왜 왕노릇이라는 표현을 쓰느냐는 거는 이 반응법으로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에서 고난받던 이 사람들은요. 현실로 보면 뭐와 같아요? 세상의 구경거리여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사람들은 보고 즐기기도 했고 세상에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랬던 그들을 뭘로요? 왕으로 삼는다라는 표현 아닙니까? 왕에 대해서 그 뭐하느냐? 지 맘대로 한다. 그래서 기분 좋겠다. 이런 개념보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이런 대우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비교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받는 복이라는 거죠. 제가 그 질문을 여러 번 했는데 왕노릇한다면요? 그렇게 죽임당한 거나 예수 믿은 사람들이 전부 올라가서 전부 왕노릇합니다. 그럼 백성은 누가 해요? 참고로 안 믿고 죽은 사람들 살리다가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백성으로 안 됩니다. 자, 그럼 백성이 하나도 없는 왕이네요. 전부 다 왕노릇 해버리니까 이 백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백성 하나도 없는 왕노릇 하면 지맘대로 할 것도 없네. 전부 다 지맘대로 하니까. 그럼 별 재미 없겠다. 여러분은 혹시 천국 가서 내가 왕노릇 하면 이 땅에서 날 괴롭히던 놈들 전부 잡아가지고 예, 벌도 주고 심판도 하고 혼도 내고 그러고 싶으세요?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 저것들 안 불러오니까 그것도 안 되네. 그럼 분풀이 못하네, 그죠? 아니 그렇게 꼬아가더라도 하늘나라는 그게 아니고 이런 곳이란 답만 딱 나오면 되잖아요.
하나님과 있으면 되지 무엇이 왕이고 왕이 무엇이고
아니 모처럼 왕이 돼서 기분 좋다 하는데 뭐 의미가 없다 이랬거든요.
다 왔는 건 완전 의미 없네.
하나하나 기억을 하십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저렇게 내가 고난받았는데 내가 왕이 되거든. 이놈의 새끼들, 너 한번 좀 놔봐라. 이런 생각조차도 천국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때 그 원한을 좀 갚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슬픔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조차도요. 전혀 없는, 그건 그야말로 아들 말로 하면 쪼잔한 짓입니다. 그런 짓할 마음조차도 없는 곳이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거 안 하고 그럼 뭐예요? 찬양하고 하나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떠드는 것도 시간 모자랄 판인데 그 앉아가지고 그런 짓 할 겨를도 없는 겁니다. 물론 대상도 없지만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늘나라에서요 무한한 즐거운 가운데서 찬양하며 교제하며 그렇게 지내는 이것을 그럼 우리가 뭘로 표현하겠느냐 말이에요. 그 큰 즐거움이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 왕노릇보다 그게 더 신나는 일입니다. 그걸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해준 게 그게 왕노릇이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극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왕노릇보다가 낫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괜히 뭐 괴롭힐 백성도 없는 왕노릇이 뭐가 재밌냐 이러지 마셔요. 그거는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왕노릇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물은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천국 가서는 왕노릇 하는 게 좋아요? 수위 노릇 하는 게 좋아요? 천국의 수위가 누군지 아세요? 가끔 뭐 이야기 나오던데? 천국 수위가 누구예요?
목사님.
목사님? 제사는 뭐하고? 아, 제사는 왕노릇 하고, 목사는 수위 노릇 하고. 목사 수위 자리 못해요. 왜냐하면 수위 자리 미리 차지하고 있어요. 베드로. 베드로가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야, 네 이름 없다 가라. 이거 한다 돼요? 근데 어디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수위하고 있으니까 수위할 걱정은 하지 마시고 만약에 들어가셔서 안심하고 왕노릇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이나 수위노릇이나 종노릇이나 똑같은 행복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여기 그 뭐 둘째 죽음, 첫째 죽음, 뭐 이 둘째 사망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한번 정돈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뭐예요? 둘째 사망. 이렇게 정돈합시다. 성경이 말하는 그 죽음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죽음의 기본 뜻은 분리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럴 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끊어진다 이런 뜻이 강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분리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요. 그래서 그 성경이 말하는 그 분리의 세 가지. 그러니까 첫째는요,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게 첫 번째 죽음입니다. 안 죽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에 이게 진짜 죽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천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 분리가 일어나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 이게 두 번째 죽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늘 욕을 말하죠. 그 다음 세 번째 죽음이 뭐냐면 그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건 영원한 분리죠. 성경이 그 죽음을 말할 때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은 좀 전에 말씀한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죽음. 그것을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할 때 어디에 관심이 늘 많이 있는 거니까 여기 표현대로 빌린다면 아니요 첫째 사망이죠. 그 첫째 사망이라는 게 여기 표현대로 하면 첫째 사망. 말하자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가서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당한 것. 거기에 성도들이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게 첫째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성도들이 두 번째 사망은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심각한 영원한 죽음하고는 관계 없다는 셈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망. 말하자면 이 땅에서 죽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연습 경기입니다. 그 후에 당하는 둘째 사망은요? 그게 본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생각할 때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은 성도들은요? 연습 경기에서는 지고 본 경기에서 이긴 거하고 비슷한 거죠. 아, 연습 경기에 아무리 이긴 뭡니까? 진짜 시합에서 져버리면. 그래서 여기 표현대로 할 것 같으면 이 땅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한 성도들, 죽임 당한 성도들은 실은 연습 경기에서 진 것 같을 뿐이다. 그래서 진짜 시합은 시합에서는 결단코 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6절 그 다음 편에 보시면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제사장이면 제사장이고 왕노릇이면 왕노릇이지. 제사장이 되어서 또 왜 왕노릇합니까? 제사장하고 왕하고 누가 높아요?
똑같다고 어떤 말씀?
수이나 왕이나 같으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 같은 겁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러면 제사장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큰 특징요? 예? 아 하나님 앞에서 대신하여서 죄를 사하는 역할, 제사 지내는 역할이죠.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제사 지내는 역할이 없는 겁니다. 제사장을 그래 이해해버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제사장이 된다는 거 이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또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히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은 그게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린다는 걸 다르게 표현해 보세요. 똑같은 내용인데 달리 표현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가장 큰 특권은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제사장이 되어 가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그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강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뭐예요? 제사드려요? 아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뭐예요? 왕노릇 한다고 그러잖아요.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가지고 거기서 제사 안 드리고요. 왕노릇 한대. 자칫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하고 맞먹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앞에 그리낌 없이 나아가서 그 앞에서 왕노릇 하는 기가 막히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는 것이나 수위가 되는 것이나 왕이 되는 것이나 하늘나라에서 동일하고 여기에 제사장을 언급한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담대히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가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제사장은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7절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리라 라고 하는데 여기 곡과 마곡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에게 무서운 심판을 가져왔던 이민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북쪽에 있는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들어서 무서운 심판을 행하실 때 사용하셨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민족을 언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무리를 통칭하는 의미인 거죠. 모래와 같이 많은 이 무리들이 성도들을 상대해서 싸울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수는 바닷가 모래같이 많은 무리들이요. 성도들을 상대로 싸움을 걸어올 거라는 얘기죠. 아, 그럼 성도는 어떻게 돼야 되죠? 9절 10절 읽어보세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이게 이제 성도들과 온 세상에서 성도들을 상대로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러는데 그 다음요. 하늘에서 뿔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곡과 마곡과 같은 이런 그 교회를 개척하는 세력들을 성도들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잠시 놓여 나와서 이런 짓을 하더라도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이 뭘 말하는지를 넌 기억을 하셔야. 용이 놓여나고 사단이 풀려나오면 아이고 우리 잠깐 죽었다잉. 그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풀려나와서 설쳐봐야 잠깐이고 그들이 세상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주의 백성들을 주의 백성의 싸움을 끌어온다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을 또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이 사탄이 곡과 마곡의 군대를 다 모아서 예루살렘을 침공할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운이 감돌 것이고 그래서 이곳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석하는가 하니까 구절에 보시면 사랑하시는 성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랑하시는 성이 예루살렘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있는 성도들의 진 그리고 사랑하시는 성 이게 정말 예루살렘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게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 그런 거니까? 요한이 이 편지를 유대인들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며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랑하시는 성이나 믿는 그 성도들의 진은 교회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거기 보면 지면에 널리 퍼져라고 말하죠. 온 세상에 퍼져있는 모든 교회들 성도를 상해서 싸움을 가르치는데 결국은 영적인 싸움이지 영적인 사단의 싸움에 대해서 성도들이 도무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스라엘이 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또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종말을 당기는 것이고 뭐 이런 생각이나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요, 저는 전혀 신경도 쓰지 말고.
근데, 선교단체에서 네. 네. 종말을 했다고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예루살렘에서 했다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그 나중에 그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은 안 될 것이다. 그걸 두고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해가는데 마음 푹 놓고 계셔요. 왜? 예수님 먼저 오실지 여러분 모릅니다. 뭐같이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오신다 했잖아요. 도둑이 언제 오죠? 모르죠.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고 편하게 지내세요. 모르면 편하죠. 내일 오실 거라 해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오시든 모레 오시든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장가는 간 뒤에 와야 될 텐데 그것도 좀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들긴 들어요. 네, 내일 오시든 모레 오시든 언제 오는지 막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내일 오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했으니까 그러면 됐지. 자, 세계 정세가 어째 됐고 어째 가자고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이 사셔요. 사탄이 노예 나와가지고 이 난리를 쳐도 모르니까 그냥 날리는 거잖아요. 저 네? 어, 강 커질 필요 있습니다. 아마겟돈 저 영화 보셨어요? 보세요. 안 보셨어요? 재미있는 미리 보세요. 딥 임팩트 보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여자들은 그게 별 재미없는지 모르겠지만 영화치고는 아주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하여튼 정말 잘 만들더라고요. 영화를 참 잘 만들어요. 그걸 보고 혹시나 앞으로 지구에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보고 즐기고 마세요. 계시록이 성도들을 전혀 겁주거나 두려워 떨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성도들을 대항하는 세력이 뭐냐에 대해서만 신경 쓸 필요가 있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하거나 아니면 또 집어삼킴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할 이유가 그리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에서도요 이유 없이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할 만한 이유를 우리가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도 많아요. 또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왜 그래요?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미워하는 사람들.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젊은 아이들이 직장 생활을 새로 시작하거나 어디에 낯선 곳에 가면 그게 걱정이 그렇게 많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요. 그게 사탄의 술책일 뿐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그렇게 미혹해서 땅의 사방 백성을 그렇게 미혹해가지고 성도들을 상대로 자꾸 싸움을 붙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하죠. 아니 그런 사람을 상대로 두려움 없이 맞부딪혀 나가면요 거기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싸르는 이런 놀라운 일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맞부딪혀 나갈 때 그런 역사가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무서워서 몰래 실 꼬리를 감추는 이게 오히려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를 않는 겁니다. 이들을 그 가두는 못이요 두 종류가 있네요. 하나는 10절에 보시면 유황못이 있죠. 근데 그 유황못도 그 앞에 보면 불과 유황못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굳이 따진다면 유황불못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15절에도 보면 그게 불못이라고 나옵니다. 유황못하고 불못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뭐 별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러면 저 불하고 유황하고가 무슨 관계인지 혹 아시나요?
불을 더 태울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불이 더 강해지죠. 유황이 섞이면 불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나 그거나 같은 건데 굳이 따진다면요 유황못은 등급이 좀 높아요. 등급이 좀 높으니까 여기 누가 들어가고 사단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쪼무레기들은요 급수가 조금 낮은 불못에 들어가고 뭐 그래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불에 들어가면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요 이 불못은 묘하게도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란 점이죠. 성경에 그런 불이 가끔 나옵니다. 타서 사라지지 않는 불 어디 나오나요? 모세를 유혹했던 그 불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불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유황불못이나 불못이나 간에 중요한 것은 등급이 아니고요. 거기에 던져져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것, 타도 없어지지도 아니하는 그런 불에 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던져 넣으실 것이다. 이 점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줬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도 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1절을 보십시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기에 흰 보좌라고 말하죠. 어디서 들은 적 있어요? 이 흰 보좌 때문에 보통 어떤 책에서 설명을 할 때는 백보좌라고 말합니다. 백보좌 심판. 그렇게 표현을 잘 하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의자에 턱 앉았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요. 땅과 하늘이 사라져 버렸어요. 땅과 하늘이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공간이 똑같이 됐습니다.
예?
하늘하고 분리가 안 된다 할 수 있겠어요.
하늘도 사라져 버리고 없는데요. 쉽게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더 자리를 잡았더니요. 그 앞에 감히 서 있을 존재가 아무도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땅과 하늘조차도 피조물 아닙니까? 이 땅과 하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더라. 그러면 그 땅과 하늘 한쪽 귀퉁이에 자리 잡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아무도 버텨설 자가 없더라. 이게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누가 감히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느냐? 이게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가서 왕노릇 한다 해놔놓고 갑자기 이런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에? 여기는 심판자로서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별관계가 없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딱 폼을 잡으면 우리에게 그렇게 도 못살게 하고 믿는 성도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설 곳이 없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과 땅도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 믿는 성도는 어디선가 그 심판을 구경은 해야 안 되겠어. 그죠? 어디서가 구경하노?
그냥 볼 거야.
에? 아, 왜 어디서 가봐요? 하늘도 없고 땅도 없는데.
몸으로 서 있어요. 그러면 뭐 날개 달고 날아다니까요.
하늘도 없는데 어떻게 날아요?
헷갈린다니까 얘기 듣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런 몸을 다 벗고요. 하늘과 땅에 전혀 구애받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요. 하늘과 땅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해도 우리는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저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던 저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할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되리라. 그런 얘기죠. 또 조금 넘어가셨어요. 12절 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죠.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활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요. 고대로 시체를 참 소중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시체가 흩어지지 않도록 좀 노력을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과거에 예를 들어서 화장은 가급적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래전에 그 일본의 유명한 어느 분이 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그렇게 남겼습니다. 화장하라고요. 화장하고 만약에 반대 여론이 들끓거든 이 편지를 공개하라고 한 통을 더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부활할 몸인데, 부활할 몸인데, 화장하면 되느냐고 시끄러웠던가 봐요. 그래서 남겨놓은 다른 봉투 하나를 개봉을 했더니, 그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답니다. 내가 화장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해서 나를 다시 부활시킬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면 난 믿을 마음도 없다. 뭐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시체를 그렇게 화장하자 상상이 다 뿌려버려도 괜찮습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거, 육신이 살아나고 있는
그거는 또 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에요. 육체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 만져보니까 만져지고 뭐 손, 이 자국도 있고요. 만약에 육체가 그런 식으로 부활이 안 되면 우리 천국 가서 조금 섭섭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한번 봐요.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될 텐데요. 영혼처럼 돼가지고 흔적이 없으니. 네, 없어요. 네. 없으니까, 중요한 거는 부활할 몸이기 때문에 시체를 잘 보관하고 이래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별반 성경적이지 않더란 얘기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사람이 어디서 나와요? 바다 가운데? 바다 가운데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그냥 어디 바다 속에 깔아 앉아 있나요? 공기가 다 뜯어 못 보이고.
예?
흔적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부활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 화장, 시체의 극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요, 사자밥이 되거나 아니면요, 화형을 당해서 사라진다고 해도, 아이고, 나는 부활 못하겠구나.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심판받을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예수 믿은 사람들은 행위를 기록할 게 별로 없어요. 예수 믿었음, 그것만 쓰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심판받은 사람들은 그 일일이 쓰려고 그러면요?
안
믿었어요. 죄송합니다. 저 이상 잘못 맞았네. 안 믿었으면 하면 될 텐데, 그걸 뭘, 좋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심판을 당해도요, 그 다음에 죄질이 아무리 많더라도요, 그게 시간 걸리고 분량이 많고, 이럴 것이 전혀 아니란 얘기죠.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중요한 것이지. 이게 참, 그렇게 분량이 많은데, 또 그렇게 많은데 그 되겠나? 이런 생각은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좀 개사군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요. 이분은, 야, 난 아무렇게 살아도 나 천국 가. 왜요? 답변이 아주 걸작입니다. 야, 지옥이 많은 이든지 옛날이야. 얼마나 많은지 알아? 꽉 차가지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미 많은 데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를 여기 보낼 수 밖에 없어. 그 좀 개나구 선생님이 그 소리 답변 했습니다. 뭐가 문제죠? 만 원이 됐을 거라는 그 사고 자체가요, 시공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분이 또 했던 말 중에 또 싱거운 말 하나 있습니다. 자기는 저 천국 가기 싫대요. 천국 가면 절망하고 절망하고 절망하고.
네.
저놈들 만나가 내가 무슨 재미로 사냐? 말 잘 듣고 착하고 저 재미없어. 근데 지옥 가면 있잖아. 스탈린도 있고 히틀러도 있고 그놈들 만나가지고 재밌을 거야. 네?
안 사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그런 데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반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던. 선생님은 좋은 분인데 그런 농담을 자주 하시는 분이었어요. 아니, 그 선생님이 날 굉장히 좋아했어요. 날 놀리느라고 가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교장으로 있을 때 제가 한 번씩 들러가지고 대접을 잘 받기도 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했던 분입니다. 저는 아무리 개인적으로 좋긴 해도 그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일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말이 일종의 공간 아닙니까? 혹시 안 믿는 사람이 이런 구절을 더 들이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공 가르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믿으면.
네?
거꾸로 얘기하면.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생명책에
네?
기록이 되니까.
예? 믿으라. 왜 믿기만 하면 영생으로 들어간다는데 왜 자꾸 이 말에 기울이냐. 예수 믿는 방법은 어렵나요? 쉽나요? 엄청나게 쉽게 만들어놨거든요. 예수 믿는 방법을 굉장히 쉽게 하고 고백만 하면 되는 거라고 그것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놔놓고 안 그러면 이러겠다라고 말하니까 이건 공간 아니다는 얘기예요. 쉬운 길을 다 열어놓고 제발 이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신신당부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절대로 공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 불못에 던져오지 아니한다.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20장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천년왕국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논쟁이 아주 그 강하게 발발된 이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보면서 어떻게 용기를 얻었고 힘을 얻었을 것이냐에 관심을 두면서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제일 쉽고도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천년이라든가 천년이 찬 구애라든가 이런 시간 개념들이 좀 뒤섞여 있기도 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구절을 꼭 시간의 순서 따라서만 기억하기보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천년이라는 것이 꼭 천년 지나는 개념이라기보다가 그들이 당할 고통의 크기가 얼마냐를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디 계시록 읽으시면서 그 앞으로도 계시록에 근거한 무시무시한 얘기들이나 걱정되는 이야기들이 책이든 드라마든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냥 웃으면서 즐길 여유를 갖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의미에서 간이 굉장히 큰 사람들입니다. 내일이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 맞아요. 그래서 언제 올지 안 가르쳐준 겁니다. 나 안 가르쳐 줄 테니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셨는데 안 가르쳐 준 거 그거 대비해가지고 그걸 용서할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계시록을 그렇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